역사 소설가들, 역사란 반복된다는 한 가지 신념이 있습니다. 옛날과 지금을 비교해 봅니다.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적 갈등, 허우적거리는 사회상 수백 수천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역사적 사건을 회고하며 당시의 울림을 지금 들려주며 현대적 시각에서 풀어냅니다. 이스라엘의 경전, 유대인 역사와 함께 기록되었습니다. 지금의 세계 역사와 다를 바 없죠? 빵값이 두 배로 뜁니다.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당시의 보편적 이슈는 지금도 보편적 이슈입니다. 사람들은 같죠. 한 가족은 생존해야 합니다. 먹어야 하고 자녀를 키워야 합니다. 그때도 있었던 폭력과 범죄를 염려해야 합니다. 이사야 예수님이 걱정했던 것 또한 우리 모두의 걱정이기도 합니다. 수천 년 전 과거의 어떤 사건 사고를 읽더라도 당시의 스토리텔링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울림이 되는 배경인 겁니다. 읽어보니 드라마처럼 재미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재미뿐만 아니라 깊은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실제로 새겨져 있기 때문이죠. 과거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성경은 현재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마가처럼 글 쓰는 작가, 2000년 전 유대지경과 지금의 터키, 그리스, 로마 지역 독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할 말이 많았을까요? 제2, 제3, 제4의 마가와 같은 작가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갈릴리에 예수님이 큰 영감이 된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수십 년 전 예수님에 대한 풍문들,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의심되는 포인트도 있고요. 마음대로 확 찔러버리고 싶은 직설법도 쓰지 못해요. 작가 내면을 괴롭히는 것들입니다. 이런 내적 고문에서 자유로운 작가가 많지 않았을 텐데 마가복음의 작가는 초고를 쓰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주안점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집필가라면 신중하게 글을 쓰죠. 마구잡이 글쓰기가 아닙니다. 어떤 주제가 정해지면 독자의 이목을 서서히 끌어올리는 글쓰기 말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의문을 풀어가는 중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공부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님을 공부합니다. 미리 알려드립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인간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그 역할에 있어서는 사뭇 다르다는 포인트의 설교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엘리야 혹은 선지자급 이상의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인물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도 모세, 여호수아, 예레미야를 능가합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속에 예수님 자신은 여전히 말을 아끼십니다. 비밀스러움을 간직하세요. 자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며 애들로 표현할 뿐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 인자에 대한 비밀을 밝히세요. 마가복음 14장 62절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제부터 모호한 표현은 없습니다. 자신은 메시아요 하늘로 높임을 받으실 즉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임을 선포하신 겁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신적인 존재 종말적 묵시적 위엄을 볼 수 있는 그 인자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인자입니다. 이 발언은 그야말로 쇼킹 그 자체입니다.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실 분이라면 율법도 마음대로 혹은 새로 해석할 수 있겠죠. 실제 그러셨어요. 인자는 객관화한 예수 자신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랍니다. 그렇다면 안식일 대신 율법으로 대체해 보십시다. 인자는 율법의 주인이니라. 어떠세요? 그 인자는 신적 존재임을 아는 서기관들에게는 열불나는 발언이지요. 하지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말이에요. 또 예수님은 어떤 산에 올라가셨죠? 자신의 외모가 신비하게 변해서 떨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제자들은 필연 예수님을 다니엘서의 그 인자와 연결시켜보지 않았겠어요? 자신들의 스승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받으신다는 예고편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림이에요. 다니엘서의 그 인자라는 호칭도 그 예수님의 정체성, 그 미스터리를 완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다윗의 유업을 계승하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힌트가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그가 누구시며 무엇을 하시는지 예수님에 대한 면면을 볼 수 있죠. 하지만 힌트 혹은 면면이라는 말도 예수님의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혹은 기다리던 다윗 계통의 왕으로 봐도 뭔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대한 선지자 메시아가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 왕보다 크신 예수로 보기엔 아직 그 그림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일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역할 혹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시는지 여전히 어렵고 복잡해요. 그래서 좀 더 살펴보십시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7장의 그 인자시라면 옛적부터 계시니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과는 무슨 관계일까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른 신을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질투하는 신이십니다. 그렇다면 옛적부터 있어 영원히 다스리는 권세를 행사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보좌가 있는 그 같은 방을 공유한다고요? 그럼 이 인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예수님이 신문받는 과정에서 드러난 정보, 찬송받을 자의 아들에 비추어 보자면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 중에 우리가 몰랐던 무엇이 따로 있지 않을까 의심해 봅니다. 다시 읽어보면 불편한 진실을 암시하는 구절들을 마가복음에서 두루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동일하다며 마가는 공공연하게 주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임재, 현장성을 구현하는 인물이 예수라며 애둘러 썼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스타일과는 다른데요. 요한은 예수님을 아버지와 같은 존재, 로고스라고 직설했습니다. 신을 인간의 몸으로 구현한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노골적으로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직설법은 욕 얻어먹기 십상이고 마가 스스로 글쓰기 스타일과도 맞지 않습니다. 적어도 마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속에 있어 하나님을 구현한다? 미스터리예요. 이 비밀은 직통으로 알 수 없습니다. 애둘러 접근해야 돼요. 유대인의 정품 성경 구약에 빗대는 수수께끼 같은 애드룬 길로 접근해야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구절에서 암시되었습니다. 바로 주, the Lord, 헬라어로 Kyrios라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세례요한을 소개하면서 New Exodus,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출애굽기 말라기 이사야의 말씀을 가져왔더랬습니다. 이 세례요한은 자기보다 능력 많으신 이를 소개하기 위한 찬조 출연 배우입니다. 예수님의 신비스러운 정체는 이사야의 언어 속에 강하게 암시되어 있더라고 지난 설교에서 자주 소개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단서를 지금부터 주목하겠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 주 퀴리오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라고 쓰면서 아도나이라고 읽고 The Lord라고 혹은 주로 번역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려고 시온으로 돌아오신답니다. 주의 길이란 하나님이 통과하실 광야길입니다. 포로들의 귀환을 이끄시는 행렬입니다. 시온에 가까이 와서는 환호와 기쁨의 행렬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원문에는 A highway for our God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고속도로. 강조점을 따로 분리해 보겠습니다. 포로에서 해방이라는 큰 뜻이겠죠. 하지만 해방의 실체가 어떻게 구현될까요? 오심과 다스림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리고 다스리심입니다. 아주 구체적인데요. 보십시오. 이사야서 40장 9절 10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영어로 coming입니다.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ruling입니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으리라. 포인트 두 개를 나누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는 예언이고 하나는 적용이에요. 이사야서 40장은 퀴리오스의 오심과 다스리심을 예언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오심과 다스리심에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사야가 말한 그 퀴리오스냐 아니냐라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퀴리오스.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퀴리오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퀴리오스.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퀴리오스.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독자들한테 예수님의 모습을 주께서 curious 시온으로 돌아오심 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에 대한 성취로 이해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수백 년 전 이사야의 예언에는 하나님의 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가 마가는 그의 오실 길로 고쳐버렸어요. 왜 고쳤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노골적 표현을 자제했다는 겁니다. 일종의 자아검열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길을 준비하라나 그의 길을 곧게 하라나 앞뒤 문장의 의미는 같죠? 수백 년 전 이사야 시대의 오리지널 센스를 그대로 전달은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신적인 지위를 넌지시 주장하는 겁니다. 책의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물론 이사야서 인용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이 구약의 퀴리어스 주님과 즉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결론을 내리면 너무 성급하겠죠. 그렇지만 키워드 주의 길 퀴리오스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활동을 알리는 마가복음의 기조연설로 삼았다? 이거 의미심장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가복음 1장 3절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이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탐구의 영역이 열린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해방과 위로의 퀴리오스 주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논의를 해봐야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절 주위에는 어떤 애매모호한 구름이 떠도는 느낌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것은 베일 뒤에 있지만 더듬어 만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성취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마가가 이사야를 소환하는 것은 그런 가능성을 열어둔 거예요. 책 앞부분에서 긴장감을 끌어올려 책 뒷부분을 다 읽어보라며 더 많은 단서를 찾을 것이라는 격려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례를 공부하려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논쟁 1호예요. 죄 용서 문제입니다. 이어서 뭐 죄인과 식사 금식하는 일, 뭐 안식일에 뭐 이삭을 따먹는 일, 뭐 이런 논쟁도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죄 용서하는 권세가 있으심을 밝히셨어요. 서기관들의 질문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친구가 왜 이런 식으로 말하지? 하나님 외에 감히 누가 용서할 수 있다고? 이스라엘의 정품 성경에 따르면 죄 용서 권한은 하나님에게만 속합니다. 논리적으로 죄란 하나님께 대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중요한 구절들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여호와께서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시내산에서 두 번째 돌판을 모세에게 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죄 용서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죄 용서는 하나님의 전권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죄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이에 도전하는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의 답변 방식은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워 걷게 하는 거였습니다. 병 고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죄 용서의 권한을 데몬스트레이션 하심이 포인트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미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은 세상을 다스리세요. 그리고 병도 고치십니다. 그런데 그 인자가 이제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더라고 대담하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큰 소리치는 워딩이에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나 여호와를 예배하게 하라. 이번엔 애굽 전역에 역병을 보낼 것이다. 땅에 나와 같은 신이 없음을 너로 알게 하리라. 모세의 말이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지금 서기관의 완고한 마음을 옛날 바로의 완고한 마음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 후속 의미도 있습니다. 뭐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했던 바로왕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 서기관들도 받을 거라는 의미죠. 그러나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서기관들의 질문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같지 않아요? 인자가 대신 행사하는 권한,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전제가 예수님은 하나님 같은 퀴리어스, 주님이시라면 위임이 아닌 직접 행사하는 권세지요. 하나님, 신이 아니면 행사할 수 없는 사례들이 마가복음에 많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복종시킨다?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 벙어리 귀머거리가 말하고 들을 수 있게 하더라? 네,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은 구분해야 할 점을 정리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특히 작가는 막무가내식으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같다고 하지 않습니다. 구분하더라는 거예요. 같은 단어 주님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있고 우편에 있는 아들 주님이 따로 있습니다. 그 아들을 불러 메시아로 세우는 주님이 계시고 메시아로 부름받은 주님이 따로 있더라는 겁니다. 그 메시아를 인자, 사람의 아들로도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에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요, 인자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가 높임 받아 예적부터 계신 자 옆에 있을 겁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세의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고귀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관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다라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천사도 인자도 즉 예수님 자신도 모른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답니다. 그는 세례받을 때 산에서 변화되었을 때 포도원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이 살해당하는 비유 속에서도 귀신들로부터도 확인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종합하면 사람의 아들이든 하나님의 아들이든 그 아들은 그의 역할에 있어서 아버지와 구분됩니다. 아버지 아들 언어에 있어서 둘의 영광과 권세는 공유할지 몰라도 둘의 역할과 관계는 구분이 됩니다. 이를테면 아바 아버지 모든 것이 가하나 이 잔은 치워주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절규할 때 아버지 아들 관계는 분명했습니다. 아들 예수는 이스라엘이라는 집단을 대표하는 역할이에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관계였습니다. 죽게 되어 괴롭다는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아들이지 하나님도 아버지도 아닌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 철저한 분리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고통과 죽음을 맞이하는 실존 인간입니다. 마가복음 스토리의 조명 아래 예수님의 정체성이 정리됩니다. 그러나 아쉽게 정리됩니다. 첫째로 즉답, 직통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개념을 정리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애독자 서비스를 마가복음에서는 찾기 어려워요. 두 번째로 대신에 마가복음은 독자에게 팽팽한 긴장감을 선사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긴 하지만 둘이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문제로 수백 년 동안 교회 신학자들이 골머리를 앓아왔더랬습니다. 논리상 원래 마가복음 속에 내재하는 문제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은 인간이라는 공식에서 나온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배울 것은 마가복음은 줄기차게 정품 성경 구약을 찾아가고 가지고 오고 우리에게 울림이 되게 인용하면서 인간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더라는 퀴리어스 주님처럼 즉 신적인 존재로 보여주려 했다는 거예요. 작가 마가처럼 설교자인 저도 여러분에게 선택과 판단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말고는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퀴리어스 주님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행사하셨음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많은 성도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